화요일 새벽 말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와 그리고 사무엘 상하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이집트 왕은 등장하는데 왕의 이름은 솔로몬 왕 때까지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도 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데 초강대국인데 무시하는 겁니다. 이름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보면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이제 출산을 돕는 여인들의 직업이 언급되고, 여인의 이름이 십브라 그리고 부하라는 여자 이름은 기록되는데, 이번에도 그냥 애굽 왕으로 끝납니다. 지위의 차이를 보면 분명히 왕의 이름이 기록되고 산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이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걸 느껴야 합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잔인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는 짓이 인간이 이해하기 때문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 산파라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이 십브라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부하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뜻합니다. 영광을 뜻하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인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는 뭐 요즘도 뭐 우리나라도 이 여인들의 그런 사회적 지위가 괜찮아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로 폭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 당시는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자체 내에서도 이미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파라는 이름 앞에 히브리 산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히브리가 어떤 뜻이냐, 이것은 정확하게는 아직 모릅니다. 물을 건너온 자 뭐 이런 이름이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4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주 오래된 그런 말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최소한 4,500년 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연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4,500년 전, 600년 전 이건 잘 모릅니다. 그만큼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이미 히브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고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 부활한 사람에게 말하여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직접 그 일을 하니까요, 아이를 낳으면 해산을 도울 때에 그때에 남자 아기는 다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야 이거 정말 이런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왕이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불러서 두 사람에게 말하면 그러면 아기를 놓는 히브리어인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럼 이걸 어떻게 다 죽인단 말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장소와 시간을 계산해보면 그걸 한꺼번에 명령을 하달해서 그게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이제 학자들이 볼 때는 이제 산파라는 직업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요즘은 이제 우리 뭐 조산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다 이제 바뀌어서 산부인과로 바뀌어 있지만 옛날에는 조산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더 옛날에는 이제 산파들이 있었죠. 고대의 이집트의 산파라는 직업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전문직이었다고 보는 것이고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상당한 지위를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시를 하면 정말 조직적으로 이런 영아, 태어난 아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던 걸로 봅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듣지 않았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니까 안 들었겠지 생각하는데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류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왕의 명령을 안 들어요. 딱 그걸 끊어버리고 그걸 불복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 당시에 그 나라의 규모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왕의 명령은 정말 무거운 것이었을 거예요. 무서운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인류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왜 시민이라고 말할까요? 이 산파 밑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산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직적으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잘 보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산파들을 왕이 다 죽이거나 처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은 이제 그들의 지위가 또 높았다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아예 그냥 태어나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져버려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과격한 그런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암암리에 놀래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건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자, 이것은 창세기 46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곳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손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될 것을 좀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곳에 가겠다.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지켜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손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자손들과 함께하고 자손을 돌보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다른 목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선적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또 모를 수도 있지만 또 거리적거리고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특히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운 자들을 사용하신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 보면 이제 삼파를 불러서 말하죠. 왜 죽이지 않고 살리느냐. 19절 삼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사실 이게 거짓말이죠. 너무 튼튼해서 뭐 애는 낳는다고 갔더니 이미 애 낳았다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살렸다라고 분명히 17절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살린 거예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한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거짓말의 정말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사람이 생각할 때 뭐 엄청난 기질을 일으켜야만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간섭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자, 이것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쓰신다.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고대 산파들은요, 이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혼자 사는 여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여인들이 많았는데, 자 그러면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다라는 요 말이 영어로 보면 그냥 그들 자신의 가족을 주셨다, 가족들을 주셨다 이런 등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는 혼자인데. 혼자 사는 여자인데 어떻게 가족이 많아져요? 이 말은 결혼하게 하셨다 이런 말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바로 파라오 애굽 왕의 이름 자체가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큰 집, 큰 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집으로 불리우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집이 없는 산파들. 가정이 없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큰 집을 상징하는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은 아예 집이 없었는데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자기들에게 집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을 딱 주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그 느낌을 우리 딱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두려운 자들이 복을 받을 때에 자신의 생활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고 구체적으로 그냥 아 복 받아서 기분 좋네 아 그래 뭐 복 주셨다니까 기분 좋네 그래 지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은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결혼하게 하시고 자식을 많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게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흥왕이라는 말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 가족들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는 집안 식구가 많으면 그 엄청난 복이에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저도 어릴 때 마찬가지지만은 태어날 때 참 아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아프기도 했고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제 기억에도 아이들 나이가 원래 태어난 것보다 보통 1, 2년 뒤에 3년 뒤에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비슷한 거예요. 더 심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이 많이 생겨서 집안에 이 가족 숫자가 많다. 이것은 정말 하늘이 내린 축복이죠. 물론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정말 무서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산파들에게 그 아이를 놓는 그 순간에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아예 왕 스스로 다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명령을 내려서 나일강에 버려버려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일강은 그 이집트의 카이로 쪽으로 쭉 강이 흘러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강에다 뭘 버렸죠? 오물, 쓰레기 같은 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갖다 버리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 여기서 이제 흔히 쓰는 말, 요즘 우리 현대에 쓰는 말, 어려운 무서운 말이었어요. 인종청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싹 청소해버리는 거죠. 이를 최초 기록으로 정말 잔인한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또 내일부터는 또 모세가 등장하면서 일이 전개가 되고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간단하지 않다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은 복을 안 주신단 말이 아니고 우리 생활을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그냥 하나님 빼고 사람으로 보기도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 못 받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두려워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산다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이 나라에 참으로 교회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발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인도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미탈리, 우리 인도 현지인 목사 부부가 왔었죠. 그 목사가 어제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좀 놀라긴 놀랐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강상도 집사님 병원에 계신데 개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례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선교제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을 받았음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탈리의 남편이 목사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유지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